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시편 12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개탄하고 그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12편과 매우 내용상 유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편 말씀도 14편 말씀도 다윗의 시이다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14편이 과연 다윗이 직접 저작한 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시편들이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일관된 통일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도 다윗 시대 때보다는 훨씬 더 후대인 포로 후기에 지어진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저작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이 말씀이 53편 말씀과 내용상 꼭 같습니다. 거의 자구적으로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53편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다소 후대의 누군가가 마지막 한 절을 첨가했거나 아니면은 또 후대 사람이 지었지만 다윗에게 헌정한 시이거나 또는 다윗의 입장에서 기록한 시이거나 그렇게 해서 내용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윗의 일생과 매우 유사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일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 시편 14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다윗의 일생에 아주 치욕스러웠던 그런 한 역사의 장면이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14편 내용 중에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없지만 다윗이 개탄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표현이 다윗의 시대에 생겨든 압살롬의 반역 때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버린 그런 역사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 시편이 만들어지고 또이 시편이 고백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편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신론자가 어리석고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존재 증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중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근대에 와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존재의 증명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아서 마지막에 가면 철학자들은 불가지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학문으로는 잘 증명하기 어렵다는 불가지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존재의 증명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신부존재의 증명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무인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무인도에 갈매기가 살고 있느냐 없느냐, 갈매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매기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갈매기 깃털 하나만 발견하거나 갈매기의 배설물 하나만 발견해도 여기에 갈매기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한 가지 증거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의 모든 존재 자체가 증명되는 것인데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역사상의 경험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4편 말씀에서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사상들이 그 무신론에서부터 배어나와서 그래서 온 세상이 파괴적이 되기도 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어리석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영적인 패역함,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매함,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의 사악함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런 어리석다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히브리 말이 다른 구절에서는 망령되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춘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보고 아간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했을 때 어리석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13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것을 만류하면서 다말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리석다는 말도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치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패역한 일을 말할 때 어리석은 말을 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덕적 부패를 말한다고 한다면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타락상 부패상 그것을 표현하는 낱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영혼은 부패했고 따라서 행실은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가지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절대 무능의 처지로 인생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 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전체 모든 인류의 타락을 설명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말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범죄에서 타락했고 헬라 사람도 범죄에서 타락했고 이방인들도 범죄에서 타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치우쳐서 죄인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의 유명한 전적 타락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구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란 인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갱생할 수 있는 씨앗을 인간 자체 속에는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버렸다라고 하는 전체의 타락과 완전한 타락을 함께 의미하는 말이 바울이 말했던 죄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갱신이나 구원을 스스로 힘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많이 수행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하면은 득도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서 해탈하게 된다라고 승불하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수행하라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 자체를 인간 속에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주의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이론의 근거가 바로 24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신론자들의 부패한 논리로부터도 인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죄인들을 설명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않냐 그들이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죄악의 모습이 이렇게 가득 차서 다 무지하냐라는 말씀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불감정의 상태에 빠져버려 있느냐 죄악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사람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인간 죄의 반복성, 습관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 번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신다. 본등적인 죄인의 공포심에 빠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횡행해서 의인이 숨쉬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악한 자의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한 제도가 나오고 더러운 세상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의인이 숨쉬기 힘든 탁한 공기가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세상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의인들은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서 지켜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탁한 세상의 기류 속에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심정을 노래한 말씀이라고 해본다면 모든 민심이 다 기울어져 버려서 성경에는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고 했습니다. 간교한 거짓말과 논리와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그에게 기울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에 나갈 때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굳세게 오늘도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